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권세 대 하나님의 권세, 세상의 권세 대 하나님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월은 꽃이 만개하는 달이지요. 길거리를 걷다 보면 꽃들이 저마다 노랑 또 빨강 혹은 하얀색의 꽃잎들을 자랑하듯이 아름답게 피어 있지요. 그런데 이 6월의 마지막인 이 오늘 주위를 둘러보면 벌써 꽃이 지고 또 열매도 피고 진 나무들도 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있어서 제 아무리 아름다운 붉은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 아름다운 꽃이 영원히 피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언젠가는 지고 마는 날이 찾아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요. 이 꽃처럼 피었던 청춘이 야, 눈 감으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벌써 시간이 인생이 이만큼 흘러온 거죠. 내 마음도 몰라주고 흘러가는 이 세월과 시간이 때로는 이 야속합니다만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저 들에 피어 있는 꽃만 보아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아무리 화려해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것을 알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 사람들은 참 교만합니다. 저 들판에 피어 있는 꽃만 봐도 알수 있는 반드시 끝이 온다는 이 자명한 진리를 무시한 채 각각 자기의 삶은 영원할 거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저 중국의 저 진시황이 불로불사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방법을 찾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었죠. 그러나 그 진시황도 지금 저 무덤에 누워 있습니다. 스스로를 신이라 여기던 그 로마의 수많은 황제들도 그리고 태양의 아들이라 스스로를 자처했던 저 북한의 김일성도 다 죽음을 피하지 못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위치에 놓인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바로 이집트의 바로 왕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가 그 사람의 이름인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원수를 대통령이라 부르듯이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의 전제 군주, 곧 그들의 왕을 바로라 부른 것이죠. 이 고대 이집트의 이 바로가 이 태양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라 여겨졌습니다. 결국 그 자신이 신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신의 아들 혹은 신이라 칭함받는 이 바로 왕이 이 간밤에 두 개의 꿈을 꾼 것이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꿈은 살찐 일곱 암소가 아주 삐쩍 마른 뼈밖에 안 남은 일곱 암소에게 잡아먹히는 꿈입니다. 바로가 벌떡 일어났다. 이내 다시 잠이 들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무성하게 무르익은 일곱 이삭을 가늘고 마른 일곱 이삭이 삼켜버리죠. 바로가 꿈에서 깨어나서 자신이 방금 꾼이두 꿈이 엄청 불길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아, 이것이 무언가 좋지 않은 일에 대한 불길한 징조이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온 이집트 땅에 사는 무당 또 점술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뭐 오늘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서는 뭐 박사라는 말로 아주 이렇게 고상하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뭐 무당이고 점술가들이고 또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모든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 꿈을 한번 해석해 보아라, 한번 해몽해 보라고 명령하지요. 앞서 바로가 태양의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스스로를 인간이 신으로 높인다 한들 여전히 자신의 지난 밤꿈 하나 해석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나약한 인간인 거죠. 이 권력은요, 사람을 세우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낮은 위치에 있을 때 겸손하게 보이고 한없이 착해 보이다가도 이 권력의 위치에 올라가면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낮은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또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보면 이 부하 직원일 때는 착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다가도 이 부장의 자리에 위치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사진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면 이 사람이 확 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부하 직원들을 무시하고 야 내가 누군지 몰라 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뽐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참 얼마나 교회가 무서운 공간이 되겠습니까? 항상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변함없는 것, 그것이 참 그 사람의 진가를 나타내는 거죠. 권력은요 사람을 쉽게 변질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칼같이 무서운 거죠. 검을 줄 때 항상 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검을 담을 수 있는 검집을 함께 주지요. 칼이 권력이라면 그 칼로 사람을 다치지 않게 그 칼을 담을 수 있는 그 검집, 즉 인품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높은 곳에 오를수록 더 허리를 숙이고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권력은 인간을 세우기도 하지만 넘어뜨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 권력의 정점에 서있는 이 바로의 꿈 얘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사람을 시험하려면 권력을 갖게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가를 알려면 그 사람에게 한번 권력을 주어보라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힘이 없을 때 그 사람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울 왕이 평민 시절일 때는 아무도 그를 몰라줬던 시절에는 얼마나 정말 한없이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 말 따라 그냥 정말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버지의 잃은 양떼를 찾아다녔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권력의 맛을 보니까요 사람이 180도 변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울은 그만한 권력을 다스릴 만한 그 칼집, 그 인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가난한 목동 시절에도 겸손했으며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선지자들의 말에 청종하는 겸손한 왕이 되었죠. 여러분 사람을 시험하려면 권력을 갖게 하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국민학교 시절 교수님으로 재학 중이신 우리 아버님을 따라서 가끔 이 대학 캠퍼스를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 제가 할 일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이 어린 나이에 아빠 이 직장 한번 구경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간 거죠. 이 제가 참 어린 나이인데도 그곳에서 인상 깊게 남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부친이 저를 데리고 이렇게 항상 대학 캠퍼스를 돌아다니실 때 뭐 대학의 수의 아저씨나 혹은 총서부 아줌마들을 만날 때 항상 90도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남들이 볼 때는 오히려 존경받는 이 대학 교수님인데도 늘 아버지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을 오히려 대하듯이 그 사람을 대하다는 거죠. 그것이 학교에서만 비단 그런 것이 아니라 집에 오셔서도 뭐 아파트 수위 경비 아저씨를 대할 때도 동일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을 대할 때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귀하고 높은 위치의 사람을 만났듯이 깍듯하게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제가 부친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이 자연스럽게 더해지더라고요. 야, 우리 아버님 참 멋진 분이구나. 참 겸손한 분이구나. 여러분 사람이요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존경받는 방법은요. 야, 나 좀 봐봐. 나 높은 사람이야. 나 좀 알아줘. 나 좀 우대해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으스대지 아니하고 남들보다 더 낮은 자세로 일할 때 오히려 존경받게 된다는 거죠. 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빗자루 들고 청소하시네. 야, 저 안수 집사님은 누구를 시킬 법도 안 돼. 오히려 스스로 걸레질도 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말은 다 안 해도 속으로는 다 생각하는 바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잠언 27장 21절을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언뜻 들으면 이 구절이 잘 이해가 안 가요. 도가니는 은은 풀무는 금은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뭐 뜨거운 도가니와 풀무로 은과 금을 재련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 사람을 어떻게 칭찬으로 실현한다는 말인가? 근데 이것을 번역을 조금 바꾸어서 오늘 우리가 쉽게 이야기 말하면 은은 도가니에서 금은 풀무에서 사람은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을 시험해 볼 수 있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가요?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칭찬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아첨을 받으면 으스대기 시작합니다. 마치 본문 속 바로가 백성으로부터 태양신의 아들이라 추앙받으며 스스로를 신이라 여겼던 것처럼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교인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집사님들이 나를 몰라줘서, 혹은 내가 뭔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마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위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정말 이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이 교회에서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을 내어 수고하는 것인가? 단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인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당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이 바로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절대 군주요, 당대 최고의 권세를 누린 바로왕도 결국에는 자기 꿈 하나 해석하지 못하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잘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 먼지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개구리가 아무리 자신의 배를 부풀려도요, 길 가는 황소의 크기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거죠. 개구리가 자기 주제도 모르고 황소 따라잡으려고 계속 배만 부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터져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잊고 내 힘과 내 권세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듯 나락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권세에 비할 바 못됩니다. 세상 권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온 영역을 덮으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